안녕하세요, 이용재입니다.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여러 가지로. 아무 얘기도 안 보태는 편이 낫다는 생각이 더 들어서 바로 책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미국의 작가 마크 쿨란스키의 대구라는 책인데요. 일단 작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본인은 홈페이지에서 스스로를 제 개인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스스로를 이제 American Journalist and Writer of General Interest, 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논픽션을 쓴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원래는 대학에서 연극을 전공했는데요. 홈페이지의 소개글에 의하면 이제 졸업 이후에 그 뉴욕의 연극신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저널리즘으로 관심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각종 매체의 서유럽 특파원으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았겠죠.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1990년대 초중반에 들어서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1년 반에서 2년에 한권 정도의 주기로 책을 써서 픽션, 논픽션 합쳐서 20여 권 정도의 책을 썼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논픽션의 절반 정도가 음식에 대한 책이다 보니까 음식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죠. 물론 이 책도 그렇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이 대구 말고 소금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된 적이 있는데 아마 절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책 대구에서도 잠깐 등장하는 냉동 기술, 냉동 식품 기술에 대한 발명가랄까요? 클라렌스 볼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현재도 아마 그 볼자이라는 그 냉동 채소 브랜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 먹어봤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사람의 얘기를 최근에 2012년인가에 책으로 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번역 출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왓이라는 20가지의 질문, 이런 주제로 책을 낸 바도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한 가지 더 붙이자면, 어렸을 때 에밀 졸라를 자신의 우상으로 섬겼다. 그래서, 르 퐁트 드 파리? 이런 책이 있대요. 그래서, 파리의 뱃속? 영어로는 Belly of the Paris? 이런 책인데요. 그 파리, 19세기의 파리 레알이라는 그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에서의 어떤 그, 음식과 그런 이야기를 쓴그 소설? 네, 소설을 최근에 또 번역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 얘기가 있고요. 이렇게 20년 동안 1년 반에서 2년에 한권 정도 책을 쓴 가운데 이 대구가 가장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997년에 썼는데요. 15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돼서 세계 15개국어로 번역이 되었고, 그래서, 앞에 머리말에 보면, 작가, 역자 해설인가요? 거기 보면, 이제 조스 이후로, 그 영화화된 조스 이후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어류 관련 서적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원래, 좀 오래된 책이니까, 15년 좀 넘었나요? 원래 오래된 책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발간이 되었던 걸로 저는 예전에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판권이 다른 데로 넘어가면서 이제 개역판이 나온 거죠. 그래서 반응이 꽤 좋더라고요. 이게 소위 말하는 역사서랄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문서 냄새가 물씬 풍겨서 그러는 거지. 사실 그렇게 인문서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아니면 여기서 인문서 같지 않다는 거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통 맨날 문사철 인문서 얘기하는 그런 책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아니면 대구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좋아하는 생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간 꽤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는 어떤 생선인가?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한 재작년이니까 2012년인가요? 2012년 말에 먹었던 대구 요리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뭐몇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지난 몇년 동안 연말에 통영에 내려가서 거기 시장에서 이제 굴국밥을 한 그릇씩 먹거든요. 그래서 막 굴국밥 송년회다 뭐 이제 이런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때 이제 거기 갔다가 근처에 사는 아는 사람한테 거제도에 훌륭한 셰프가 운영하는 뜨라또리아가 있는데 한번 가서 먹어보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예약을 하고 찾아갔는데요. 뭐 디저트까지 해서 4코스에 뭐 점심을 먹었는데 중간에 나온 요리가 바로 바칼라콘 빠따떼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태리어로 치면은 감자 대구와 감자겠죠. 그래서 기억하기로 대구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보풀하기 생선 보풀하기라고 있는 거 아시나요? 이렇게 보슬보슬하게 말려서 만들던가요? 하여간 이제 그런 이제 생선 보풀하기라는 전통 요리가 있는데 그거랑 좀 비슷합니다. 대구 일종의 대구 보풀하기죠. 원래는 제가 이제 좀 찾아보니까 뭐 그냥 대구 살을 토마토 소스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이제 감자랑 같이 끓인 스튜 같은 요리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 셰프의 요리는 마치 말린 대구를 뭐 우유 같은 걸 넣어서 이제 다시 수분을 불어넣어 가지고 만들듯이 이제 생대구를 치대 가지고 만들었더라고요. 이제 그런 생대구를 치대서 약간 뭐 뭔가 이렇게 약간 메시 포테이토, 으깬 감자 같은 그런 비슷한 질감의 요리를 감자와 같이 곁들여 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맛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균형이 잘 잡힌 요리였습니다. 특히나 그 앞에 나온 멜론과 프로슈토인가 파인애플과 프로슈토였나요? 뭐 하여간 달달한 과일과 짠 햄, 뭐. 그 정도는 사실 집에서도 먹을 수 있는 거죠. 굳이 뭐 셰프가 내지 않아도 되는 거라고 요즘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먹었던 좀 미심쩍은 스테이크. 여러모로 조금 미심쩍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훌륭한 요리였어요. 하지만 좀 생각은 했습니다. 과연 지금 이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사실 그 겨울에 통영에 내려가면 뭐 1미터가 넘는 대구를 심지어 살아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활대구를 처음 봤어요. 엄청나게 신선도는 엄청나게 보장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한 상황에서 원래 말린 대구로 만드는 요리를 굳이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뭘까? 뭐 얘기를 다른 이탈리안 셰프한테 물어봤을 때는 뭐 원래 잘 만들면 맛있는 요리이다. 뭐 그리고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만 궁금한 거죠. 과연 정말 최소한으로 손을 대서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그러한 손을 거, 어, 굳이 그렇게 재료를 많이 변형해야 되는 요리를 만드는 이유는 과연 재료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먹는 사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만든 사람 자신을 위한 것인가 저는 이제 그러한 부분도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점, 그러한 좌표도 어딘가 중간 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음식이 만드는 사람에게 너무 많이 치우쳤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편 이제 그분은 뭐 여행을 좋아해서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닌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좀 미심쩍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스테이크처럼. 예를 들어서 프로슈토를 점이면서 원래 프로슈토가 무슨 우리나라 강원도에서 코다리처럼 얼렸다 녹였다 만들어서 꼬들꼬들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 그 동네는 그런 계절의 변화가 없고 그런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프로슈토를 만드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오히려 항상 일정한 온도와 습도가 소금만으로 그 햄을 발효 숙성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랬던 터라 사실 뭐이 음식의 진지함과 함께 이뭐이 사람의 진지함을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대구라는 생선이 뭐 이렇게 신선할 때꼭 이렇게 먹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다는 것처럼 대구라는 생선이 특성은 일단 생선살이 비교적 부드럽고요. 영어로는 항상 플레이키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흰살 생선들 가운데 뭐 명태 이런 것처럼 살이 이렇게 조각조각 이렇게 흩어지는 생선들이 있죠. 그걸 이제 플레이키하다고 하는데요. 그런 특성이 있고 또뭐 부드럽고 우리나라에서는 담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담백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담백하다는 표현은 이제 쓰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이 책에서도 담백하다라고 옮겼는데 저는 기름기가 적은 게 담백한 건 아니잖아요. 전 그렇게 봅니다. 기름기가 적다고 말하면 되지. 기름기가 없거나 적다지 굳이 그게 담백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담백하다의 그뭐 맑을 담자 이런 거 쓰지 않나요? 그러면 그게 차라리 그런 음식은 뭐 쌀미음 같은 게 담백하겠죠. 대구 왜 담백한 단백질이라는 게 있나요? 뭐 요즘에 심지어 담백하다라는 그 정체불명의 형용사까지 나오는 이 판국인데 어쨌든 뭐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부드러운 생선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예를 들어서 탕으로 끓인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푹 끓여가지고 살이 막 부서지죠. 그래서 심지어 저는 아마 1999년, 8년 이후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 그 삼각지에 뭐 대구탕 골목 있죠. 뭐 유명한 뭐 대구탕집 이런 데서 사람들이 먹고, 담백하고 쫄깃한 대구살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기가 막혔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뭐 담백한 거야. 좋아요. 뭐 그런데 사실 대구살이 쫄깃할 수가 없고 쫄깃해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쫄깃해질 때까지 끓였다는 거는 사실 과조리를 했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생각해봐야 되는데 뭐 하여간 그런 생선인데다가 단백질 함유량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자, 게다가 종별의 특성을 살펴보면 우리는 클때 입구자를 쓰듯이 뭐랄까요? 이것저것 잘 먹고 잘 적응력이 뛰어난 생선인데다가 또그 대부분의 그 주요 서식지가 예를 들어서 캐나다나 미국 쪽으로 치자면 뭐 보스턴이나 뉴펀들랜드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과 멀지 않은 게다가 엄청나게 번식이 잘 되고 자 이러한 생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800년대서부터 이미 바이킹이 말린 대구를 식량 삼아 이제 포를 만드는 거죠. 그런 비슷한 거를 이제 뭐 그런 흰살 생선으로 만드는 포를 아이슬란드 같은 데뭐 우리나라에서도 있지만 아이슬란드 같은 데 가면 팝니다. 그래서 소금물 안 넣고 해덕 같은 생선을 이제 대구의 친척이라고 할수 있는데 해덕 같은 흰살 생선을 아주 딱딱한 포로 만들죠.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아이슬란드 여행을 갔다 와서 한 봉지 사갖고 와서 그때 한번 술을 진탕 먹고 북어 대신에 끓였었던 적이 있는데요. 국물은 뭐 담백 시원했습니다만 생선이 굉장히 딱딱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하여간 그렇게 말린 생선을 식량으로 삼아서 이미 800년대 바이킹들이 노르웨이 뭐 이런 데서 바이킹들이 해양 개척을 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한 그보다 조금 더 지난 200년 뒤에는 바스크인들이 대구를 염장을 해서 그러니까 건조보다 소금에 염장하는 게더 오래 가니까 그걸로 또 해양을 개척하고 시장을 개척했다. 자, 그래서 이 책의 주요한 주제는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구라는 생선의 그러한 특성이 아주 유용한 식량 자원으로서 발음이 잘안 돼. 죄송해요. 제가 어제 좀 간만에 술을 조금 마셨더니 오늘 굉장히 발음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그러한 식량 자원으로서의 대구가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뭐 뭔가 중추적인 역할을 한 생선이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문명을 개척할 뭐 해양 개척을 하고 대구를 구할 수 있는 대구의 어획지가요? 대구를 많이 잡을 수 있는 지역에서 문명이 발달을 하고 그로 인해서 심지어 1950년대에서부터 70년대 사이에서는 3차에 걸쳐 아이슬란드와 영국의 대구 전쟁이 벌어졌고 뭐 그런 거죠.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 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아이슬란드가 대구 그러니까 그 해역 안에서 자기네들이 대구를 잡아서 이제 그걸로 아이슬란드는 이제 별게 없는 나라니까요. 사실 농작물도 제가 이제 가봤을 때도 농작물이 사실 자라기가 어려운 형편이라 그 동네에서 자라는 건 정말 굉장히 약하죠. 그러니까 되게 약합니다. 맛이 밈이 뭐 표정이 없다 그럴까요? 그렇고 뭐 이제 되게 맛없는 또 채소들을 유럽 각지에서 수입하는 이제 그런 현황인데 그렇게 이제 대구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 왔는데 거기에 이제 영국이 이제 그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들어와서 뭐 어업을 벌여서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3차 20년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서 그러한 뭐랄까요? 갈등을 벌인 이후에 사실 뭐 영국의 어업이 거의 망할 정도로 완전히 죽어버릴 정도로 이제 대구를 거기서 못 잡게 되고 자, 이러한 식으로 이 대구라는 뭐 어떻게 보면 평범한 요즘 뭐 많이 비쌉니다. 평범한 생선을 바탕으로 인류가 어떻게 발전을 했나 이제 그렇게 엮은 미시사라고 할까요? 열심히 800년대부터 잘 먹고 잘 잡아 먹어왔던 그 대구라는 생선이 현재는 위기에 처해 있다. 자, 이런 얘기가 사실은 책을 여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뭐쭉 시간순으로 구성을 하는데 인류의 역사에 뭐 시간순으로 쭉 책을 대구와 함께한 인류의 역사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사실 구성이 좋으면 좋다고 할수 있죠. 뭐 이런 뭐랄까요? 이러한 테크닉을 사실 많이 씁니다만 저도 사실 좀 좋아하고요. 일종의 뭐 프롤로그랄까요? 아니면 오프닝 시퀀스. 외래어가 좀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앞에 열어주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엄청난 대구의 뭐 보고라고 할까요? 이제 그랬던 이제 그 캐나다의 뉴펀들랜드 지방에서 이제 대구가 잘안 잡히고 또 제한이 있고 이래서 대구를 먹기가 힘들다. 잡히지도 않고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현실은 어떻냐?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구라는 생선이 그렇게 참 왕성하고 잘 먹고 적응력 잘하는데 적응을 잘하는데 자 그보다 더 이제 그보다 유일하게 더 먹어치우는 생물이 있다면 그것이 인간이다. 자 그래서 대구를 좋다고 엄청나게 먹은 결과 이제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기가 어디로 가냐면요. 요즘에 많이 다루는 서스테이너블 시푸드라고 할까요? 뭐 항상 서스테이너블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지속가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환경친화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물론 왜 지속가능이 환경친화가 되느냐는 뭐그 뭐랄까요 논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자원을 계속해서 쓸수 있게 하는 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대나무 이제 뭐전전 이제 건축 전공이고 그런 어떤 그 서스테이너블 디자인에 대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건축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자면 왜그 요즘에 대나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뭐 대나무 도마도 있고요. 대나무로 마루를 깔거나 자 이런 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대나무는 굉장히 그 빨리 자라니까. 뭐 요즘에 또 쓸데없는 얘기로 삼천포로 빠지는데 요즘에 죽순이 뭐 제철인가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봤는데요. 비쌉니다. 뭐 이렇게 사실 속이 비어 있으니까 어른 제 팔뚝보다 좀 짧으면 한 20cm쯤 되는 반토막 짜리가 10,000원이 넘던가요? 뭐 그런데 그냥 소위 말은 제철이라 한번 사다 먹어봤더니 솔직히 별 맛은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것도 이미 너무 우짤한 거 아니냐. 이제 그나마 저는 끝부분 뾰족하게 돼 있는 부분을 사왔는데 뭐, 심지어 그게 중간 토막인 것도 있고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3000% 빠진다. 하여간 대나무가 쑥쑥 잘 자란다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나무에 비해서 대나무가 훨씬 더잘 자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한번 대나무를 잘랐으면 다음 쓸수 있는 자원이 되기까지 그 사이클이 주기가 짧다는 거죠. 나무는 되게 오래오래 키워야 어느 정도 켜서 나무 마루를 만들 수 있는 판재를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음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해산물 경우도 대구를 너무 남획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인류가 뭐 기원전 8 아니, 기원후 800년이면 지금 뭐 800년 1800년 1200뭐 200년인가요? 지금 그렇게 따지면 되나요? 1200년? 1200년 이상 이렇게 잡아왔고 뭐 앞으로도 계속 잡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사실 기술이 발달했잖아요. 기술이 발달하니까 더더욱 쉽게 잡을 수 있는 편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기술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별로 없다. 뭐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지난 30년 동안 70%가 줄었고요. 대구의 어떤 전체 개체 수가. 자, 그래서 뭐 이런 추세면 15년 안에 멸종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대요. 물론 이것도 이후에 다른 연구 결과에서 뭐 반박이 되고요. 논박이 되고 논파가 되고 뭐어그 정확하게 어떤 그 지속 가능한 뭐 수치랄까요? 종의 어떤 개체 수에 대한 얘기는 논쟁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먹어왔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 건 확실히 굉장히 현저하게 줄어들고 비싸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흔한 생선이 아니다. 그래서 현재 그린피스의 뭐 레드리스트 목록에 올라갔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사실 대구의 얘기뿐만 아니죠. 요즘 사실 생선이 많이 먹을 수 있는 생선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생선의 유통도 생각해봐야죠. 뭐 동네 슈퍼가 신선한 생선을 팔수 있는 어떤 상황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무슨 동네 생선 전문 매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선을 먹는 게 시장이 근처에 있거나 근데 재래시장의 생선이 요즘에 뭐 신선한지 저는 뭐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아니면 대형마트를 가거나 대형마트도 그렇게 좋다고 하긴 어렵고요. 결국은 거의 뭐랄까 생선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은 백화점 식품 코너 이런 데 가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제가 지난주에 생선을 그래서 잘못 먹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뭐 블로그에도 사진을 올렸습니다만 우럭 한 마리 7,000원 뭐 이렇게 사다가 먹었는데 그나마 그게 한 마리 7,000원이면 굉장히 싼 편에 속했습니다. 뭐 금태 이런 것도 구경하기도 힘들고 뭐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고급 어종 말고요. 우리가 항상 뭐 루시드 폴이 노래도 부르는 서민 생선이라는 고등어 요즘 먹기 힘들고요. 가격도 비싸고 먹을 수 있는 것도 줄어들었고 뭐 명태 이런 것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뭐 해산물 어류 자원이 이렇다는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즐겨 먹었던 생선들이 이제 굉장히 그 먹기가 어렵다. 뭐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참치 뭐 너무 좋아하죠. 사실 뭐 심지어 그 일본의 그 미친 듯한 마블링의 쇠고기가 원래 뭐죠? 참치 뱃살? 참치 뱃살의 어떤 그 맛과 질감을 뭐라 그럴까요? 모델로 삼아서 오늘 좀 전반적으로 어휘가 딸리는데요. 어떤 그걸 추구해서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뭐 그래서 사실 저는 사실 그 일본 쇠고기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뭐 물론 많은 부분을 지방이 차지나 합니다만 이제 너무 기형적으로 지방 맛이 덮어버리는 뭐 그런 기름만 만나는 약간 그런 상황이랄까요? 뭐좀 그런 느낌이 있어서요. 어쨌든 일본 같은 경우 참치 좋아해서 이제 참치가 없죠. 참치 많이 뭐 딸린다는 얘기도 있고 뭐 방사능 뭐 문제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뭐 그런 그러니까 그게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그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요리학교 취지원이라고 있잖아요. 그 취지가 20몇 년 전에 썼던 일본 요리 아토 오브 저페니스 쿠킹인가? 제가 지금 책이 저쪽에 있어서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책이 25년 최근에 25주년 이제 개정판이 나왔는데요. 이제 그책 영어로 쓴 일본 요리 책입니다. 뭐 굉장히 훌륭해요. 근데 그 책의 서문에서도 보면 그뭐 20몇 년 전에 나온 건데 이미 거기에서도 아, 뭐 일본 사람들이 너무 그큰 새우 그 덴푸라라 그럴까요? 그 소바에 얹는 덴푸라를 좋아해서 이제 그 새우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냥 작은 새우를 잘 튀겨도 충분히 문제가 없고 똑같은 건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만 고집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우리 그 스시장인 지로 스시의 꿈인가요? 거기서도 보면 뭐 새우 없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개념이 그 지속 가능한 환경 친화적 해산물 서스테이너블 시푸드인데요. 개념은 이렇습니다. 일단 남획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크기의 제한을 둔다든지, 그물코를 크게 만들어서 치어가 걸리지 않게 한다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남획하게 만드는 방법을 쓰지 못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한편으로는 양식을 하거나, 그래서 양식 뭐 우리 또 자연산 왜 이렇게 좋아해요? 뭐 그래서 뭐 인천에서도 자연산 찾는 그건데, 뭐 자연산이 과연 100% 좋은 것인가 이거를 좀 장담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따지면 약간 논리의 비약은 있습니다만 뭐 자연산 소 같은 거안 먹나요? 네? 뭐 하여간 물론 없죠. 네, 어쨌든 뭐 해산물은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일단 어떤 가축이라는 차이가 있으니까 약간 그런데 뭐 양식 해산물이랄지 아니면 이제 대체 어종을 개발을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뭐 고등어, 명태, 대구 이런 거 먹었으니까 지금까지 안 먹었던 생선을 좀 먹어보는 건 어떠냐. 사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 틸라피아 같은 생선을 양식을 해서 옥수수를 먹이 키워가지고 이제 많이들 먹는데 뭐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타코 같은 데 넣는데 사실 좋게 말하면 마일드고 원래 별 맛이 없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그 비싼 도매 어떤 가짜 그러니까 비싼 돔처럼 속여서 팔고 이제 이런 문제도 있는데요. 뭐 그러한 생선이랄지 안 먹었던 지금까지 안 먹었던 뭐 자연산이라도 안 먹었던 생선을 도전을 한다든지 자 그런 요리법을 개발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요즘은 어떤 그런 서스테이너블 시푸드를 판다는 것이 뭐 레스토랑 그 채소나 육류로 보자면 뭐 지역 재료만 쓴다, 제철 재료만 쓴다, 유기농을 쓴다 아니면 뭐 그라스페드 그러니까 풀을 먹인 인도적으로 키운 동물 복지 어쩌고 하는 쇠고기만 낸다 뭐 이런 거랑 뭐 궤를 같이 하는 구석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좋은 시도고 또 한편으로는 일종의 마케팅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뭐이 책에서도 잠깐 얘기를 하지만 이제는 좀 먹기 어려워졌다. 그런데 확실히 이것이 대구만의 문제는 아닌 그런 상황이겠죠.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장점부터 한번 얘기해 보죠.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딱히 대단할 거, 특별할 거 없다고 할수 있는 물고기를 가지고 인류의 역사를 정리했달까요? 뭐 한편으로는 마치 뭐 대구의 등을 타고 인류의 역사의 바다를 헤엄쳐온 듯한 이런 중2병 돋는 상상도 하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뭐 바다라는 뭐 대항해 시대 같은 게임, 어쌔신 크리드 같은 게임도 있듯이 바다는 항상 모험과 개척의 어떤 그장 같은 역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인류가 살기 위해 어떤 그 바다를 건너 새로운 땅을 찾고 새로운 식량 자원을 찾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 아니면 아까 언급한 것처럼 영국과 아이슬란드 사이의 대구 전쟁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제 그런 자질구레한 얘기들 한대쭉 엮어서 보여주는 자, 그러한 것이 장점이라고 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이제 좋은 구성 같은 거 말씀드렸다시피 앞에서 어떤 그 대구를 놓고 대구의 위기, 이젠 대구의 위기이지만 인간의 위기겠죠. 왜 우리가 먹으니까. 이제 그러한 것부터 시작하 그러한 이야기로 여는 것부터 구성도 좋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그 인류 역사와 함께 온 레시피, 대구의 레시피 좀 오래돼서 이게 뭐 말이 돼, 이게 좀 먹을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타유방의 요리서 같은 데서 나온 레시피도 있고 각국의 어떤 그 대구 음식 대구 음식의 레시피를 대구 요리 레시피를 이제 보여줌으로써 다양하게 재밌는 얘기들이 한데 잘 묶여 있습니다. 단점은 장점을 뒤집으면 단점이 되겠죠. 그렇게 다양하고 재미있습니다만 깊이는 별로 없습니다. 뭐 엄청난 단점이냐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것이 어떤 이러한 저널리스트들 소위 말하는 자기가 소개하는 것처럼 어떤 제네럴 인터레스트에 대해서 어떤 그 책을 쓰고 글을 쓰는 저널리스트들의 전형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취재와 각도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읽는 재미를 줍니다. 누가 이거를 뭐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동의 안 합니다. 이거 이게 책이 굉장히 두꺼워 보이지만 35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좀 두꺼워 보이는 종이로 두꺼운 종이로 만드는. 근데 거의 4분의 1 정도는 레시피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하루에 다 읽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읽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뭐 일, 뭐 인문서, 역사, 문화 뭐 이런 쪽으로 분류가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것이 인문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그냥 한편의 재미있는 이야기 책 정도로 생각하시면 그리고 다 보고 난다 읽고 난 다음에는 겨울에 대구 올겨울엔 대구를 좀 한번 열심히 먹어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들게요. 쫄깃한 건 말고요. 그러한 생각 정도가 드는 재미있는 책입니다. 번역 얘기 좀 할까요? 번역 뭐 요즘 번역에 대해서 얘기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민감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사실 분명히 저거는 출판사 저 번역가라는 사람은 출판사 사장이 아니고 저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저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그렇다고 하네요. 뭐 그런 사건이 있어서 베테랑 번역하신 베테랑이신 것 같은데 뭐 불만 없습니다. 재밌게 읽었고 뭐 이런 번역을 통해서 저도 이제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요즘 고민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일은 참 솔직히 좀 짜증나요. 왜냐하면 무슨 뭐 이렇게 말하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486의 정신승리 위대한 486의 정신승리 같은 뭐 그런 아주 보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케이스를 그냥 대놓고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만 그건 그거고 그런 걸 보면서 나는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즘에 이제 블로그에 글을 쓰고 싶은데 요즘 사실 좀 시간도 없고 몸이 여러모로 의외로 힘든 상황이 있어서 계속 글을 못 쓰고 있습니다만 제 자신의 번역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번역은 어때야 하는 건가? 정답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뭐 트위터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정답이라는 거는 원작자만이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한 수렴은 가능하겠죠. 하지만 내가 마치 내가 제가 그러니까 역자가 원작자인 세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역자가 의미 있는 작업이고 저도 좋아합니다만 많이 배우고요. 하지만 내가 무슨 원작자의 신탁한 것처럼 행동하는 거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저는 거기까지는 얘기하고요. 번역은 네, 좋았습니다. 다만 왜 책을 펴자마자 나오는 게 무슨 해양사가의 추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책의 원래 영어판에 각종 책에 다 이제 표지에 찍혀서 나오잖아요. 뭐 어떤 칭찬, 뭐 이런 것들을 찬사 이런 것들을 엮었는데요. 뭐 항상 하는 작업이니까요. 의미 있죠. 뭐 책을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저도 그런 거 항상 옮기고. 근데 왜 그것을 다 떠나서 맨 앞에 나오는 게 무슨 해양사가라는 교수의 추천사인데요. 뭐 예전에 번역본을 깎아내립니다. 뭐 예전에 뭐 생략된 내용도 있고 17년 전 원래 그러니까 원래 다른 데서 나온 게어뭐어원 독자들은 이 책과 엉성하게 만났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저는 왜 굳이 그러한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이 전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게이 책의 번역이 좋으면 굳이 그런 얘기를 붙이지 않아도 독자들은 읽고서 이 책의 번역이 잘 됐구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저는 제가 사실 이전에도 뭐 셰프의 탄생 같은 책을 팟캐스트에서 다루면서 번역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저는 한 가지로 봅니다. 이해를 최대한 도와주는 번역이 물론 최대한 도와준다라는 거에 해석은 또 여러 많이 다르게 할수 있겠죠.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지만 결국 목표는 독자에게 최대한 이해를 편하게 할수 있게 해주는 게 번역하는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잘돼 있다면 굳이 뭐 예전 책이 엉성하다 그런 식의 폄하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그 논쟁이 되는 책에서도 그렇지만 원래 그 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이 더 번역이 잘될 수도 있는 거고 이미 본보기가 한번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리고 이 책이 그 전에 나왔던 번역이 그 당시의 사회와 문화 상황에서 번역이 되었다는 것도 보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 책은 그 번역에 맞는 맥락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굳이 그런 표현은 잘 번역한 잘 만든 책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책에 붙일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아쉬웠고요. 같은 맥락에서 왜 저는 요즘에 저도 번역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역자 해설이 앞에 나오는 거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그냥 뭐랄까 같은 이유인데요. 번역이 잘돼 있다면 이해가 잘될 테니까 굳이 미리 이해를 뭔가 시키기 위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옛날에는 뭐 역자 후기랄지 뭐랄지 하여튼 앞에 역자의 말 이런 거 썼는데 요즘은 되게 웬만하면 안 쓰고 싶고요. 지금 하고 있는 책들은 안 쓰려고 하고요. 또 그것이 후기라면 모를까 앞에서 미리 뭔가 설명을 해주고 제가 이제 최근에 번역에 불만이었던 장인 크래프트맨 읽고도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앞에서 너무 많이 장황하게 뭐 용어를 어떻게 했고 뭐 이런 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용어 선택도 동의를 못 하겠거니와 딱히 번역이 잘 되지도 않았고 근데 앞에서 미리 너무 많은 것을 짐을 지워주고 간 듯한 느낌 있잖아요. 책이 몇백 페이지의 여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독자가 갖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랄지 이런 것들이 서서히 책을 읽으면서 앞으로 걸어 나가면서 풀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나갈수록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것처럼 책장을 더 즐겁게 넘길 수 있고 빠르게 넘길 수 있고 이해가 잘 된다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앞에서부터 뭔가 원래 짐을 그러니까 보통 책을 넘기면 기대와 부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책을 새로 읽으면 이 책은 재미있을까? 내가 나의 기대는 어떨까? 빨리 읽을 수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위에 뭔가 한 덩어리 정도 더 얹어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크래프트맨이라는 책에서는 뭐이 책에서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만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고 그다음에 인터넷 서점에서 이 책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니까 북트레일러를 볼 텐데 이 얘기는 좀 해야 되겠어요. 북트레일러가 굉장히 유치했습니다. 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북트레일러가 뭐 북트레일러 무용론을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뭐든 홍보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은 거고 비교적 새로운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이랄지 이 아날로그 매체인 책에 비해서는 좋은데요. 뭔가 책을 읽고 분위기에 맞춰서 하면 좋잖아요. 근데 한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유치합니다. 진짜 되게 유치합니다. 왜 1분짜리 엄청나게 손이 많이 가게 만든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이 책의 분위기 적당히 진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수준에서 적당히 진지한 거. 뭐 정말 무슨 인류의 고뇌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철학적 사색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즐겁게 읽을 수 있는 가운데 그래서 우리의 식량 문제랄지 뭐 어떤 어류 자원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 정도의 적당한 정도의 물음을 던져주는 이 책에서 무슨 농담같이 북트레일러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웠습니다. 좋은 책인데. 뭔가 궤를 같이 하면 좋지 않았을까. 뭐, 공들였는데, 아니, 뭐 별로 솔직히 공들인 것 같지도 않습니다만, 뭔가 애는 썼는데 그냥 안 하는 이만 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만족스럽게 읽은 책의 팟캐스트를 정리할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마크 클란스키가 편집을 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어로는 Choice Cuts. 이게 뭐 무슨 표현이냐면 뭐랄까요? 약간 중의적이라고 할수 있는데 고기의 컷을 주로 컷이 이제 고기의 부위니까요. 뭔가 이렇게 좋은 부위를 잘라낸 뭐 스테이크 맛있는 부분 뭐 이런 거를 의미를 하는데 같은 의미에서 음식에 대한 글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다 얘기하면 다음 시간 제가 얘기할 게 없어질 것 같긴 하지만 번역이 돼 있는 우리나라 번역이 돼 있는 브리아사바랭의 미식 예찬 자, 이런 거랄지 그 시대 좀 오래된 이제 완전한 책으로서는 우리가 번역이 돼서 만나보기가 쉽지 않은 왜냐면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뭐 어렵기도 할 수도 있고 사실 별로 그렇게 예상 독자가 많지 않으면 못하는 거니까 이제 좀 오래된 음식에 대한 책들 그래서 지금 보기에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사실 미식 예찬 자체도 그렇게 말이 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재미있는 읽거리지만 자 어떤 그러한 옛날에 비교적 옛날 음식 문헌들을 짤막짤막하게 엮어서 온 책이라서요 제가 이제 몰랐는데 미식 예찬도 번역이 10년 전에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소개를 하고 싶은데 일단 그 책을 소개하기 이전에 뭐랄까 뭐 에피타이저라 그러면 좀 그렇고 어떤 그 사전 작업처럼 이 맛의 유혹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출간이 됐고요 이게 개정판인 거예요 아마 개정판으로 알고 있어요 원래 그 전에 한번 번역이 됐었는데 사내 출판사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맛의 유혹을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고 그 다음에 브리아사바랭의 미식 예찬을 다뤄볼까 현재로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책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